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지난 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전쟁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어제 관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전면적인 경제 봉쇄와 같은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또다시 조작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 의해 조작된 이번 제재 결의는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 행위로 낙인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2일 북한의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새 결의는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의 연간 수입량을 제한하고 해외 노동자 송출과 선박 운항 차단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과테말라가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은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뒤 테라비브에 있는 과테말라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테말라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에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128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과테말라는 반대표를 던진 9개 나라에 포함됐습니다. 과테말라는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이 이스라엘 국경 인근으로 진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군과 시아파 병력은 순위파 반군이 점령하고 있던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략적 국경 인근인 베이트진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시리아군과 시아파 무장단체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여러 차례 폭격을 가한 지 2개월 만입니다. 베이트진은 다마스커스 서남쪽에 있는 순위파 반군의 마지막 거점입니다. 이번 세력 확장에는 이란 지원군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23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태풍 덴빈이 베트남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오늘 태풍이 남부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태풍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 약 7만 4천 명을 안전지역으로 긴급 대피시켰으며 15개 주변 지역 주민 100만여 명에게도 대피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 선박 약 6만 2천 대의 운항을 금지하고 남부 상업중심지 호치민 내 각급 학교들의 전면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태풍 덴비는 어제 남중국해 내 스페레틀리 군도를 강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성탄절을 맞아 난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성 베드로 성당에서 집전한 성탄 전야미사에서 난민들의 공경을 성서 속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낳을 곳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떠난 여정에 비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가톨릭 교인들은 그들의 땅에서 비롯된 난민들의 공경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만드는 지도자들 때문에 난민들이 위기에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절인 오늘 성베드로 성당 발코니에서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탄절 하루 전인 어제 해외에 있는 미국 장병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담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 남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연휴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상을 통해 해외 주둔 미국 장병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모두 장병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해야 한다며 성탄을 맞아 병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다시 싸우고 있으며 승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25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 알아봅니다. 외교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준비된 군대에 의해 뒷받침될 때 가능성이 커진다고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원유와 정제유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새로운 제재에 대해 전쟁 행위이자 전면적인 경제 봉쇄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돌아보는 연말 기획,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지난 1년간 일어난 북한 관련 주요 사건과 파장을 짚어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핵 위협과 관련해 미군의 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내년 2월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22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에 있는 제82 공수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만나 이같이 지적하면서 미군은 전쟁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발언들이 강하고 준비된 군대에 의해 뒷받침될 때 외교를 통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외교관들의 말에 권위와 힘이 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군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 가족들의 철수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은 외교를 통해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철수를 위한 어떤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아직 그러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민간인들의 철수는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미군 가족들을 바로 철수시킬 수 있는 비상 대응 계획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 정권이 내년 2월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방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이 선수들을 살해함으로써 전 세계 싸움을 걸 정도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21일 북한 문제를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쿠바 관타나모에 위치한 미 해군기지를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외교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돼 군사적으로 해야만 한다면 북한 사상 최악의 날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갖고 있는 모든 잠수함과 군함들은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은 아직 임박하지 않았지만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원유와 정제유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과 선박 운항 차단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가 채택됐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shall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유엔 안보리 12월 의장국인 일본의 고로 베쇼 대사는 22일 새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나머지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은 손을 들어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지난 11월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것으로 안보리가 올해 채택한 네 번째이자 역대 열 번째 대북 제재 결의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6월 개인과 기관 등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 결의 2356호를 채택했으며 이후 9월과 10월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등에 대응한 결의 2371호와 2375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새 결의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유의 양을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 혹은 52만 5천 톤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으로 유입한 원유 양을 매 90일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제유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선이 생겼습니다. 앞선 결의 23755호의 상한선인 200만 배럴보다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할 경우 북한으로의 유류 수출을 지금보다 더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23975는 또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과 기계, 전기장치, 광물, 목재 품목을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으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2년 이내 귀국시켜야 한다는 점도 새 결의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들은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당초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 시한을 12개월로 명시했지만 추가 협의를 거치면서 1년을 더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23975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차단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안보리는 불법 활동이나 결의 위반에 관여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해 각 유엔 회원국들이 압류와 조사,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선박이 선적한 물품과 관련된 문의를 받는 유엔 회원국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북한 선박들이 환적을 통해 원유나 석탄을 운송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재 감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끄고 운항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300톤이 넘는 선박은 AIS를 장착하고 항시 켜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제재가 역대 가장 강력한 조처를 담았던 이전 제재보다 한 걸음 더 전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oday we cut deeper. After North Korea's September nuclear test, this council capped refined petroleum exports into North Korea. Today's resolution achieves an 89% total reduction.
헤일리 대사는 이날 표결 직후 지난 9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는 대북 정제유 수출에 제한선을 뒀지만 이날 채택한 새 결의는 김정은 정권이 확보할 수 있는 휘발유와 디젤유 등 다른 정제유 품목을 89%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앞으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가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이란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 정권이 도발로 처벌과 고립에 처할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23975 채택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 의미를 더했습니다.
And with that, I would like to specifically thank my Chinese colleagues for working with us on the negotiations. I want to thank all other members of the council who really
결의안 협상에 협력한 중국을 비롯해 이번 결의 채택에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고 전진할 수 있게 해준 다른 이사국들에게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 하이타이 중국 차석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자제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보리 결의는 북핵 문제가 평화로운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관련국들이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우 대사는 또 미국과 한국이 연합 군사 훈련을 멈춰야 한다며 기존의 쌍중단 제안을 거듭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역대 10번째 대북 제재 결의 23975를 채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함지하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역대 가장 강력했던 기존 결의에 새로운 강력한 제재가 추가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기존 결의에서 다소 수위가 낮았던 제재 내용들이 한순간에 높아졌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이번 결의 23975는 크게 원유와 해상 차단, 노동자 이렇게 세 줄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올해 채택된 제재 결의에서 다뤘던 것들이지만 이번에 강도가 더 세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를 어느 정도나 막느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네, 새 결의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유의 총량을 400만 배럴 혹은 52만 5천 톤으로 제한했습니다. 원유에 대한 제재는 지난 10월 채택된 결의 23775호에서 처음 적용됐었는데요. 2375호는 당시를 기준으로 1년간 대북 원유 수출량을 넘어서는 양을 판매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었습니다. 정확한 양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물론 수출량을 보고해야 할 의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400만 배럴, 이런 구체적인 상한선을 그은 겁니다.
400만 배럴은 얼마나 많은 건가요?
사실 400만 배럴은 미국이 추산하는 북한의 연간 원유 수입량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유 양이 이번 결의로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유는 중국으로부터 차관 형태로 무상 공급받는 걸로 알려져 왔는데요.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원유 공급량을 자체 수출 문서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는 대북 원유 유입 실태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명성은 중국이 제대로 보고를 해야 더욱 효과가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 4년간 대북 원유 공급량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중국이 국제사회에 이를 잘 보고할지 의문이 남습니다. 원유는 신의주와 단둥 사이에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흐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시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고요. 각 유엔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 채택에 따라 매 분기별로 원유 공급량을 보고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첫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4월, 중국의 이행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유는 현 상태를 유지하지만 정제유는 크게 축소됐군요.
네, 새 결의는 정제유의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정했습니다. 이전 결의의 200만 배럴에 비해 75%가 줄어든 겁니다. 정제유는 원유를 정제해서 나온 유류 제품을 의미하는데요. 휘발유와 디젤유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연간 정제유 유입량의 89%가 끊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재무부는 북한이 선박 간 환적, 즉 공해상에서 유류품을 옮기는 모습을 포착하지 않았습니까? 정식 무역 경로로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새 결의가 해상 차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397호는 불법 활동이나 결의 위반에 관여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북한 선박을 유엔 회원국들이 압류와 조사,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원유와 석탄을 운송하고 있다는 점에도 깊은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상 차단 역시 과거 결의에 포함됐던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2375호는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고요. 또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선박을 검색하기 위해선 선박의 선적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선박을 검색하려면 북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번 결의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선박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끄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군요.
네, AIS라고 불리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다른 선박이나 주변 항구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화물선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선박들은 AIS를 반드시 켜고 다녀야 하는데 북한 선박들은 이 장치를 끄고 다닌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제재를 회피하려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네, 새 결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AIS를 끄는 선박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보단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게 결의에 포함된 문구입니다. 그래도 늘 허점으로 지적돼왔던 AIS 문제가 안보리의 공식 문서, 그것도 결의에 포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2019년 말까지 모두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새 결의는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인 나라들에게 2년간의 시간을 준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안에 모두 귀국시키라는 겁니다. 이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정권에 바치면서 결과적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나온 조치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제재는 기존 제재 결의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요.
네, 노동자 문제만 보더라도 이런 양상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 노동자 문제를 다룬 결의안은 지난 9월 채택된 2371호인데요. 당시 결의는 해외 노동자의 숫자를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모든 노동자를 2년 안에 쫓아내라고 한 겁니다.
북한의 도발이 가속화될수록 제재도 강해진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통상 미국과 중국이 초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나라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 나머지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초안이 배포돼 표결로 이어지는 수순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협상 과정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내용들, 즉 중국의 반대로 수위가 낮아진 제재들이 다음 제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석탄이 대표적인데요. 지난해 초 미국과 중국은 줄다리기 협상을 한 끝에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한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었고요. 이후 결의를 채택하면서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쪽으로 결의 내용을 강화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9월 석탄 수출의 전면 금지를 결의 2371호에 넣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면 할 때마다 과거 중국이 반대했던 주장들이 점점 무색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원유를 제재하는 걸 극도로 꺼려했던 사실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중국으로서도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도 결의 수위가 지금보다 높아질 텐데요.
이번 결의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안보리가 원유와 정제유에서 추가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 도발은 원유 제한선이 더 낮아지고 정제유를 전면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와 함께 새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각국이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2일 원유와 정제유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미 상원의원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채택된 유엔 결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한 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상원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한 마키 의원은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여전히 중국 등 나라들이 북한에 연간 400만 배럴의 원유를 보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면 이 같은 원유 공급을 엄격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가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일부 국가들이 유엔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이 결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북한의 위협이 증가해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원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적인 압박과 외교적 관여가 함께 병행됐을 때만이 북한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에 대해 전쟁 행위이자 전면적인 경제 봉쇄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위적 핵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4일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성명에서 미국이 전면적인 경제 봉쇄와 같은 유엔 안보 이사회 제재 결의 제2397호라는 것을 또다시 조작해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의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자유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번 제재 결의로 초래되는 모든 결과를 전적으로 결의 채택에 손을 든 나라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그에 대해 두고두고 단단히 계산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하루 만에 나온 첫 공식 반응에서 구체적인 도발 계획이나 고강도 위협은 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2일 북한의 11월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새 대북 제재가 전면 이행되면 북한의 휘발유와 디젤 같은 정제유 제품의 연간 수입이 2016년 4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올 들어 네 번째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따른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북한은 안보리에 앞선 세 차례 결의에 대륙간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강도 높게 대응해왔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안보리가 지난 22일 채택한 제재 결의 2397호는 올 들어 네 번째 대북 결의지요?
그렇습니다. 이 안보리의 올해 첫 대북 결의는 지난 6월 3일에 2356호였는데요. 이후 반년여 사이에 무려 4건의 제재 결의가 채택된 셈입니다. 2356호는 특히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택한 첫 번째 제재 결의였습니다. 북한이 당시 한 달에 몇 차례씩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한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나머지 세 차례 제재 결의는 모두 ICBM 발사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지요?
예, 8월 5일에는 7월 중 두 차례 이루어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제재 결의 2356호를 채택했고요. 9월 13일 채택된 제재 결의 2375호는 6차 핵실험, 그리고 이번 2397호는 지난달 29일에 ICBM 발사에 대한 대응입니다.
현재 관심사는 북한이 이번 제재 결의에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인데요. 이 앞서 세 차례 결의에 대해서는 모두 대륙간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강하게 대응을 했었죠?
맞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에 결의 2356호가 채택되자 7월에 두 차례 화성 14형 ICBM을 시험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또 8월 2371호 때는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9월에 2375호 채택되는 화성 12형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한 번도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미사일 도발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전례를 보면 분명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앞서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실제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는 나름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언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할 것이란 관측이 맞다면 제재 결의에 반발한 추가 시험 발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제재 결의에 대응해서 보인 공식 반응도 하나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 반응을 다음 단계 행동을 예상하는 가늠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선 세 차례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 중 공통적인 점은 강한 비난과 전면 배격이었습니다. 발표 형식은 6월 2356호 때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 8월 2371호 때는 정부 성명, 9월 2375호 때는 외무성 보도, 그리고 이번에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입니다.
외무성 보도는 북한 당국의 대외 발표 형식 가운데 가장 격이 낮은 게 아닌가요? 그런데도 11월에 ICBM 발사가 이루어졌군요.
맞습니다. 이 북한의 대외 발표를 격이 높은 순으로 보면 정부 성명, 정부 대변인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외무성 대변인 담화, 외무성 보도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2397호 제재 결의에 대응해 북한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지난 9월의 외무성 보도보다 두 단계 격상된 형식입니다.
이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대응 형식을 근거로 추가 도발 여부를 판단하는 건 무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담화나 성명 등을 통해서 북한이 다음 단계 행동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면 무게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번 외무성 성명에는 구체적인 추가 도발 위험은 없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미국 본토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 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추가 도발을 위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다음 단계의 움직임은 앞서 말한 국면 전환의 의도 또는 정세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특히 중요한 건 일주일 뒤에 나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입니다. 북한은 이 신년사를 통해서 핵 문제와 대미 협상,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큰데요. 이것이 내년 한 해 북핵 문제의 풍향계가 될 전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을 다루는 북한 정권의 방식도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의 타릭 마무드 아마드 차관이 20일 의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아마드 외무차관은 지난달 초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놓였던 탈북자 10명 문제와 관련한 데이빗 엘튼 상원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마드 차관은 영국은 중국이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경제적 유민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난민들을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근본적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중국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분명히 탈북자들이 송환되면 박해를 받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드 차관은 지난 6월에 중국에서 열린 영국과 중국 간 인권 대화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여러 차례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다루는 방식, 특히 강제 북송된 사람들에 대한 처우에 중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표시했다는 겁니다. 아마드 차관은 이 같은 문제들을 북한 정부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국제 다자간 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 등 자체 인권 기록에 대한 이 같은 중대한 우려들에 대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동맹국, 동반자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페루가 자국 조제 북한 외교관 2명의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계속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루 외교부가 자국 조제 북한 외교관 2명을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보름 내로 페루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페루 외교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북한 대사관 박명철 1등 서기관과 지역 3등 서기관에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도 불리는 외교적 기피 인물은 대사나 공사 등의 외교 사절 중 특정 인물을 접수국 정부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선언하는 것으로 이 선언이 있으면 외교관으로서의 면책 특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페루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외교적 인물들이 그들의 공식 임무와 양립할 수 없는 행동들을 수행했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또한 이번 조치를 결정하게 된 이유라고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페루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유엔 안보리가 22일 새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페루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어 9월에는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항의해 김학철 당시 페루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올 한 해 북한을 둘러싼 정치와 군사, 외교적 안보 환경은 긴장과 위기 속에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연이은 6차 핵실험으로 위협 수위를 계속 끌어올렸고 미국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국제사회에 완전히 다른 대북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는 2017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6차례로 나누어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난 1년간 일어난 북한 관련 주요 사건과 파장을 짚어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올해만 17차례에 걸쳐 모두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같은 도발은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부터 감지됐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교의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예고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북한은 첫 ICBM급 화성 14형을 전격 쏘아올렸습니다.
Well, John, this is certainly a significant announcement from North Korea. They have said it is an historic event for North Korea, a successful testing of an ICBM,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We've just heard from South Korea's Joint Chiefs of Staff. They said they are still looking into it. They haven't accepted it's an ICBM.
같은 달 28일 사거리가 1,000km에 달하는 두 번째 화성 14형을 발사한 북한은 미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왔다고 공언했습니다.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뚜렷이 입증됐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ICBM의 핵심 기술인 재진입 성공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미 동부까지 이르는 사거리는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8일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북한이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미 국방부가 평가했다는 미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다음 날 북한 전략사령부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네 발로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14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해 괌 포위 사격 방안을 보고받은 뒤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북한은 8월 29일과 9월 15일 괌 포격 사격을 위협하며 거론했던 화성 12형을 영거푸 일본 상공을 넘어 발사했습니다. 그로부터 70여일 뒤 침묵을 깨고 11월 29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 신형 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이라며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화성 15형이 당장 미국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과 함께 핵실험도 감행했습니다. 9월 3일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실시된 6차 핵실험은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North Korea claims it has successfully tested a hydrogen bomb, a device which can be loaded onto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here's no independent verification of that.
북한은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탄을 성공적으로 실험했고 이를 이용해 핵 전자기파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수소탄 시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경량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불러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8월 5일 연이은 ICBM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 23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어 9월 11일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제재결의 237호를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최대 교역국 중국이 난색을 표했던 원유와 석유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주엔 이전 결의에 포함된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한 새 대북 제재 2397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shall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2.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 이후 열린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자살 임무를 수행하는 로켓맨으로 불렀습니다.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은 21일 북한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명의로 성명을 냈습니다. 이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늑다리, 깡패 등으로 부르며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올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북한에 집중된 건 비단 핵과 미사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2월 24일 김정일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여성 2명에게 피살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말레이시아 당국은 사실상 북한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이 사건에 북한 외교관을 포함한 북한 국적자 8명이 연루됐다고 발표한 겁니다. 더욱이 암살 도구로 국제법으로 금지된 맹독성 독극물 VX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이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죽음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또 한 번 드러냈습니다. 6월 13일 북한이 17개월 동안 억류했던 원비어를 혼수 상태로 돌려보낸 겁니다.
We start with breaking news. Our first video of the plane bringing tri-state native Otto Warmbier back home. This shows the plane during a stop in Alaska on its flight.
북한은 원비어가 식중독 증세를 보이다 수면제를 복용한 뒤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원비어는 미국에 돌아온 지 엿새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원비어가 북한에서 받은 끔찍한 고문과 학대로 숨졌다고 분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잔혹한 정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미국 안팎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됐고 미국 정부는 9월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어 11월 미국 정부는 9년 만에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통해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 외에도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해외 영토에서 일어난 암살 사건이 포함된다고 언급하며 김정남 암살, 원비어의 사망 등이 사실상 테러 지원국 지정 배경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를 규탄하는 유엔 인권 결의안이 올해도 어김없이 채택됐습니다. 13년째 채택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올해는 북한 억류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올 한 해 계속된 핵 미사일 개발과 각종 불법 활동으로 제재와 압박이 심화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하자 미국은 북한의 해상 운송을 차단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북한의 해상 운송을 차단하려 하는 것인지 그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당국자가 북한에 대한 해상 운송 차단 가능성을 최초로 거론한 것은 11월 29일입니다. 당시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하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면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국무부의 헤더 노트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해상 차단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새로운 수준의 해상 차단 방안을 의미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re is language that pertains to the maritime interdictions. It appears that this will be a new level.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해상 운송 차단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으로 두 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이전에 시도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군사적 조치가 불가피해지는데 그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해상 차단이라고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총사령관은 말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do is pursue diplomacy, and that requires us.
또 다른 이유는 기존의 대북 제재 허점이 많다는 겁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로 석탄 등 광물 수출이 어려워지자 자국 선박을 제3국 선적으로 바꿔 수출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을 파나마나 자메이카 선적으로 바꾼 뒤 이 선박으로 석탄을 러시아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의 마셜 빌링슬리 테러 금융담당 차관보는 지난 9월에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선적을 바꾼 북한 선박이 석탄을 밀수출하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빌링슬리 차관보입니다.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provided to your committee today evidence of how vessels
북한 선박이 무선 신호기를 끄고 중국을 오가며 석탄을 밀수출하는 장면이 미 정찰 위성에 포착됐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석유가 부족하자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환적하는 방식으로 기름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금별 무역회사 소속 예성광 1호가 지난 10월 19일 바다에서 원유를 옮겨 싣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법 해상 수송을 차단해야만 제재가 효과를 내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다고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해상 봉쇄는 북한 국제무역의 상당 부분, 특히 불법 거래를 막아 북한 경제를 최대 40%까지 도려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것이 해상 봉쇄보다는 해상 차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해상 봉쇄는 말 그대로 모든 선박이 원산, 청진, 남포 등 북한 항구에 드나드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해상 봉쇄는 국제법상 전쟁 행위에 해당되는 데다 이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국, 러시아가 이에 반대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시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 해상 차단은 무기나 석탄, 석유 등 불법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차단, 검색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해상 봉쇄가 전면적이라면 해상 차단은 부분적인데다 지난 9월에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도 제한적이나마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무장관입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공해에서의 차단의 경우 그 기국에 동의하여서 검색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PSI를 통해서도 해상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맥노닌 전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 대행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해상 차단이 하나의 옵션이라며 PSI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선박을 멈추고 안에 실린 물품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해상 차단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북한을 드나드는 의심스러운 선박을 차단하려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 같은 조치에 참여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또 한국 청와대도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대외무역 90%가 중국과의 거래인데다 대부분 육로와 국경지대 밀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 차단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에서 해상 수송 차단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무자비한 자위적 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급 회의를 소집해 대북 해상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제재 결의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탄생일이자 전 세계 기독교 최대 기념일인 성탄절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성탄을 맞아 한국에서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기독교인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부산에서 장대현 교회와 장대현 학교를 운영하는 임창호 목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목사는 교회와 학교를 통해 통일에 관한 시민운동을 미리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김영권 특파원이 부산에서 임 목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왜 교회 이름이 장대현인가요?
장대현 교회는 제가 2007년도에 한국교회가 1907 어게인이라고 하는 장대현교회 1907년도에 성령대 부흥의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때 탈북민들과 함께 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 이름을 북한 사람들이고 또 북한에 가서 교회를 또 이렇게 일으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대현교회라고 이름을 짓자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대현교회라고.
그러니까 평양에 있던 교회인 거죠? 저는
그렇죠. 평양에 있는 1894년도에 사무엘 마펫, 마포 삼열 목사님이 세우신, 널다리 꼬리라고 하는 곳에 세우신 장대현교회를 100주년 기념하는 그 해에 우리가 100주년 기념으로 우리 스스로 세운 장대현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성도들이 북한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어른들 등록한 교인들은 한 100명 정도 되고요. 출석하는 분들은 한 65명 정도,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주일날 한 95명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일들을 주로 하시나요, 부산에서?
다양하죠. 회사 다니는 분도 계시고 공장에서 단순 기능 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대학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간호대학이 간호학과만 7명이에요. 이제 앞으로 북한이 열리고 그렇게 하면은 북한의 제일 취약한 게 위생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간호학을 하기 시작하는데 고신대학교에 다 다니죠. 3명은 이미 졸업해가지고 간호사고 4명은 지금 학교 다니고 있고 1명은 지금 내년에 들어갈 합격해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한인들이 이민자들이 네.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데
네.
서울도 부산도 그렇고 한국도 탈북민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맞습니다.
단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아무래도 이분들이 마음의 평안과 뭔가 구심점을 찾는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장 강력하게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녀야 한국에서 정착이 빠르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제대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봐서 아마 이들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역할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먼저 나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또 좋은 역할을 롤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돼요.
탈북민들이 적응을 잘 하는 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탈남도 또 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좀 뭐라고 보시는지.
한국 분들의 북한 탈북민에 대한 몰 이해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알다시피 한국은 북한 정권의 그 미사일과 핵의 위협, 그 다음에 동시에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파트너, 이게 두 개념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면은 밉잖아요. 그럼 탈북민들도까지 다 보따리 채로 그냥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놈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또, 그러나 통일해야 될 상대라고 하는 계몽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러한 이해도가 참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다문화나 외국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이 배타적인 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타적인 게 한국 사람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민사회 미국같이 아예 오픈된 이런 사회가 아니고 단일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게 계속 강조돼 왔고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갑자기 문이 열리니까 이렇게 배타하잖아요. 거기에 탈북민들도 똑같은 영향을 받는 거죠.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장대현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설명해 주시죠. 뭐.
장대현 학교는 탈북민들을 돕다가 아이들이 탈북학교 전부 서울 경기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전부 이제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서울로 데려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부모들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또 서울로 보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 부산에도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차에 어떤 한 분이 건물을 기증해가지고 시작이 됐죠. 2014년도 3월 13일에 개교를 했는데 현재 22명이 기숙학교를 공부하고 있어요. 다 탈북민이 아니고 중국에서 온 아이가 한 8명 또 북한에서 온 아이가 한 1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한국 아이들 자원봉사 교사들의 자녀들이 나는 한국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여기가 더 낫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온 아이들이 5명이에요. 그 22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중국, 한국 아이들이 친구가 돼가지고 기숙하면서 통일을 이제 이런 준비하고 또 이렇게 교육받는 곳이다. 아주 글로벌한 그런 학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교사들은 5명이 풀타임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한 50여 명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고 그래서 64명이 22명의 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비나 이런?
운영비는 이제 시민단체들이 기부해 주시고 교회들이 헌금하고 하는 것으로 한 60% 커버가 되고 나머지 40%는 이제 그때그때 정말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나라 사람들이 도와주시고 제가 또 다니면서 모금하고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마치 고아원 비슷한 곳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애들 교육시키고 근데 그런 역할을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셔서 한국 사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북한의 이러한 그 미래를 통일을 준비하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
학교를 통해서 무슨 어떤 바람이 좀 있으십니까?
통일 운동이죠. 교회가 북한 선교나 통일 선교라는 게 눈앞에 있는 탈북민들을 직접 돕고 참여하면서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장대현 학교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또 아이들이 한국 청소년들이 두 학교하고 같이 우리 협력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젊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종교를 떠나서 시민운동으로 이게 번지고 있다. 이런 또 사회 다양한 그 기관들이 참여해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한 시민운동을 장대현 학교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불을 붙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까지 부산 장대현 교회와 장대현 학교를 운영하는 임창호 목사였습니다. 내일은 성탄을 맞은 주한 미군 병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2017년 결산 첫 순서로 국제정치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세계 곳곳에서 큰 영향을 끼친 정치적 사건들을 네 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